우리는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마 9절까지 나누면 시간이 다될것 같습니다. 남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16절까지의 말씀은 스스로 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총 6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르기까지 다뤄집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내용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2장 9절에 이르기까지 다뤄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두 번째 논쟁의 마무리 부분이자 어떤 면에서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선 1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규탄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레위 언약에 근거하여서 제사장의 행태를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오늘 말씀은 너희 제사장들아라고 말씀을 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청자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청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에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모든 그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명령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실은 명령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명령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어떠한 선포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쓰이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이 오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드러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43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에 이 단어가 동반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서에 오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어떤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명령은 명령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저주의 심판, 그 선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2절에서 3절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은 너희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제사장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줄그 복에 대해서, 제사장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당시에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대적 풍습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저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복의 근원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일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 일을 행하였고 이미 내가 그 저주를 너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 자체를 저주하시겠다가 아니라 제사장이 행할 그 복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제사장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의 상실을 똥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가장 정결해야 할, 가장 구별되어야 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배설물을 다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이 행할 수 없는 수치를 행하면서까지 너희를 저주하겠다, 아니 그 저주를 이미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의 정체성을 상실케 해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해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토록 분노하시면서 배설물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제사장들의 그 기능을 상실케 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다시 말해서 용례상 내가 너희에게 이 저주를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불순한 그 행동이, 제사장들의 걸맞지 않았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자 하는 그 매우 소중한 것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와의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비탄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한 어떤 기대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그 진노와 하나님의 분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지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의 언약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것은 이 레위의 언약을 지켜서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5절에서 7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이 6절을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 향해서 분노하시고 저주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저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그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바로 레위의 언약인데 이제 그 레위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이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이란 단어가 말라기로부터 선포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자연스럽게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 행위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배교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바알을 따르면서 모두가 다 그 배교 행위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배교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규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손자였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내서 그 배교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자 이스라엘에게 퍼져갔던 그 연병이 그칩니다. 이스라엘을 속죄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그 기능은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서 그 백성들에게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를 선포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의 시점에서의 제사장들이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그 평화와 자비함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위기를 느끼고 그들에게 분개하면서까지 그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면 늘 반복적으로 주제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겁니다. 말라기서도 크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사장의 처음 쉬었던 그 임무에 제사장의 그 처음의 직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화평과 정직을 이루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단순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만 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그냥 수밭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과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거기로 가야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말라기가 부름받던 시절은 주전 5세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하여서 제2성전을 다 건축한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건축했던 그 정도의 시기에 말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대했습니다. 성전만 완공되면, 성벽만 제거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영광의 시대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이전에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살아야 했고 가난과 궁핍과 싸워야 했습니다. 멋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떠한 사역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가난과 힘듦과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어떤 문제에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것 같은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심하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그 사랑이 식자 예배가 형태만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여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형태가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전 5세기 이스라엘의 경험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면 어떤 그 거대 담론을 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거대한 어떠함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대하는 문제들이 그런 것이던가요? 우리의 결핍과 결연은 지극히 실생활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나의 취업의 문제에 치이고 당장 나의 가정의 문제에 치이고 당장 나의 어떤 결혼의 문제, 실상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문제는 일상에서 겪어가는 모든 문제는 어쩌면 굉장히 구차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대담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것들이 별로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일상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태만 남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영적인 무지함과 제사장들이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분계를 들어야 했던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마 그들의 예배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단순히 어떤 구호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상의 어떤 문제와 마주하셔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상의 자그마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회복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을 들여서 노력하여서 자생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말라기서는 여섯 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담아내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고, 더 정확히는 말씀이 어디 그대로 이야기라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우리에게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쉽게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다시 사랑해야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시작과 중심에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묵상되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을 들어서 억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레위의 언약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안에 감춰진 그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레위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때로는 분노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를 지배하며 경험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야 함을